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대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곱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에서의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수, 뭐 열이라는 수, 천이라는 수, 다 열둘 뭐 이런 숫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숫자들이죠. 완전수, 꽉 찬 수, 전체를 보여주는 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단을 가리키거나 세상 백성을 가르칠 때에는 또 6이라는 숫자도 사용하시고 하시죠. 일곱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즉 일곱 교회란 이 땅의 모든 유형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대표하여 알려주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의 그 이름만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뭐 계시록 말씀만 아니라 우리 온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꼭 그것을 기억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뭐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사대교회도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이제 가서 세운 교회였고, 사대교회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어서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먼저 일곱 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별은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1장 16절, 1장 20절하고 연결해서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1장 16절, 1장 20절에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이 편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 일곱 별에 안에 있는 일곱 사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일곱 영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일곱 영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일곱 영. 이 일곱 영도 영이 일곱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곱 교회에 보내지는 영. 그렇죠? 일곱, 그래서 일곱 교회에 내주하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일곱 교회로 보내어지고 일곱 교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장 4절로 가보면 일곱 영에 대해서 여기서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 앞에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을 일곱 영으로 알려주세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래서 여기서도 일곱 영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일곱이 가리키는 것이 일곱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로 보내어지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일곱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 보내어진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의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게 더 뚜렷해져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자, 계시록 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통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계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뿔은 구약서부터 보면 horn이죠, horn. 뿔은 뭘 가리키냐 하면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그래서 뿔을 높인다, 그러니까 왕권을 높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뿔은 왕대심을 가리키고 있고요. 눈은 그 예수님의 교회를 살피시는 그 전지하시는 눈, 그리고 보살피시는 눈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에 일곱 뿔이 달려 있고 뭐 일곱 혼이 예수님의 그 면류관에 있고 뭐 일곱 눈이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일곱으로 표현을 하시냐면 일곱 교회가 가리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일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와 연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곱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일곱 영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일곱 영과 일곱 눈을 같은 걸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일곱 영은 모든 예수님의 교회에 보내심을 받고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눈과 같이 교회를 살피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안에 부어지시고 내주하시면서 눈동자 같이, 누구의 눈동자 같이, 예수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를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이끌어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살피신다, 예? 정말 싫은 거죠. 나를 감시하는 게 돼버리고 나를 판단하시는 게 돼버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내주하시고,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눈동자 같이 살피고 계시는, 정말로 그렇게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아니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아신다고 하세요. 우리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들을 향해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왔죠.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의미였어요? 칭찬하시는 의미도 있었고 위로하시는 의미도 있었고 격려하시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내가 예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참고 견딘 것을 안다. 내가 다 안다. 더욱 인내하라.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너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 너가 사단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 아세요, 예수님. 그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달라요. 안다는 것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형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 사대교회를 눈과 같이 살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꾸짖으십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어있다. 이 꾸짖으시는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너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살피는 잔데 내가 죽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 즉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믿는 자라는 이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성도라 그러고 나가서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신자라 그러고 교인이라 그러고 이것도 교회라 그러고 다 하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어 있다, 잠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안을 살펴보니까 죽어있다. 잠들어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는 걸까요? 특별히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3장 뒷부분을 보면 연결이 되는데 사실 사대교회에 주시는 모든 그 말씀을 보면 다른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점일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모든 교회들처럼 무슨 큰 곤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다거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현실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대교회만큼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적인 고난과 갈등이 가장 적었던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좋은 교회처럼 좋은 성도처럼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퓨테이션은 세상이 주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레퓨테이션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즉 산 것처럼 깨어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었는데 교회는 다 성공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고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적은 교회였습니다. 왜? 죽어가는 교회는 이 세상처럼 되어가는 교회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죽어가는데 이 세상처럼 자기 왕국처럼 변해가는데 내버려 두면 자기 세상처럼 그 교회는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해요. 사대교회 그 당시에 근처에 큰 묘지와 무덤이 있었대요. 수많은 묘지와 무덤이 있었는데 사대교회가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묘지와 무덤을 가면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죠? 평화롭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공원이잖아요. 미국은 또 묘지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다 자라고 있어서가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교회, 살아있다 하는 성도, 살아있다 하는 신자, 살아있다 하는 교인, 살아있다 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다 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고 그 이름으로 불렸지만 암흑의 성도님 실상은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다 신앙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교회에 속하여 잘 믿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을 통해 그의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은 좋았어요. 예수님의 레퓨테이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교회,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장 2절에서 3절에. 이건 같이 읽죠.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워. Wake up! 잠든 것에서 깨우라! 깨어있게 하라! 죽어가는 것에서 다시 살리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게 하는 걸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잠들어 있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연결되는 사건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한번 연결해보면 죽어가고 잠들어 있는 것은 반대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24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뭐 너무나 많지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4장 42,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구절만 더 가볼게요. 마가복음 마태마가 13장 33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죽은 것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 그 날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천국 본향에 마침내 들어가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그 내용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 사랑, 소망이 향하는 궁극적인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과 천국 본향에 이르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봐야 하는 궁극적인 현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 본향에 이를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먼저 데리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자 하시면 언제든지 다 버리고 기쁘게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오시면 주님 어서 오세요. 바로 다 버리고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이 현실이 크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작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일주일 파란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날이 있죠.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우리를 불러 와라 하고 천국에서 교제 나누는 현실을 주일 예배를 통해 맛보고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잠들어서? 죽어있는 모습으로? 아니에요. 깨어서 이 주일을 기다리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할 준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천국 교제 나눌 열망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을 그 즉시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그 현실이 이날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도적이 임하는 날처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을 깨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도적같이 임할 거다. 깨어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도적이 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오늘 밤 10시, 내가 오늘 밤 니네 집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나요? 안 해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이에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천국에 들어가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 세상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날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오는 게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싫은 거예요.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예배하라. 그런데 사대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았고요.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즉 사대교회의 모든 사역,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천국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들의 소망이 향하는 곳이 예수님과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현실이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천국이 즐겁고 기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통 세상 중심.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향하는 것이 온통 세상, 자기 영광.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였고 성도라고 불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과 천국 믿음이 주장하지 않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우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기쁘게 이 세상 다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주일도 그랬겠죠. 주일 예배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열망이 없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말씀 사역, 예배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예수님과 천국에 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배에는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천국은 천국이니 예수님의 재림이니 하는 소리들은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는 이 세상이 중요하고 온통 이 세상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천국은 먼 얘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 누가 가봤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삶이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 교제 나누고 이거 천국 삶의 반영 아니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거기 가면 완전히 누릴 거라 알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누가 가봤어? 이렇게 되는 거는 참 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나라. 죽은 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걸. 왜? 우리가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이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죄와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산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2절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둔 믿음과 천국에 둔 소망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열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처럼 많은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과 천국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열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열심에서만 나오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교회를 섬겼다면 죽은 열매,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누가 아세요?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 그의 교회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판단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일깨우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언제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천국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이 나인 것처럼만 살아가고 언제까지 죽은 자처럼 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겠느냐. 천국 백성이.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계시록 3장 3절 우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볼 텐데요. 요 구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는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래요. 그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뭘 어떻게 받고 뭘 어떻게 듣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깨우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게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회개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는 날을 도적이 오는 것처럼 맞이할 것이다. 즉 내가 어떤 죄인이고 예수님 은혜로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어디로 돌아갈 자인지를 깨어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붙들라. 예수님이 도대체 날 위해 뭘 이루셨는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붙들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과 이 회개와 이 소망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와 말씀과 교제,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이 깨어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도 깨어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우는 사역, 깨우는 교제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먼저 죽어 천국 들어가게 되면 그 날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부르시면 다 버리고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그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부르시면 아유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아유 이제 포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열망하면서 천국 들어갈 소망으로 기쁘게 떠나는 겁니다. 출발이잖아요. 출발. 우리의 죽음은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성경이. 출발. 시작.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깨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굳게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도다. 너의 죽어 있는 것을 속히 일깨우라 하신 권능의 음성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돌이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깨어 하나님 예배하며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 즉시 버리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에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죽음도 천국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 맞게 해주시고 주일도 예수님 만나는 천국 교제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